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사명을 즐겁게 받읍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전체가 40장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넉 장에 걸쳐서 1, 2, 3, 4장, 1장은 모세 출생의 배경이라고 본다면 1, 2, 3, 4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10분지 1이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열심히 치밀하게 부지런히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더욱이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인생을 살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방황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시험 들 일이 더 많아요. 낙심이 될 때가 더 많은 거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이럴 때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는 정말 사단이 누가복음 표현대로 하지만 밀 까부르듯 하려고 쉽게 말하자면 거의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려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요 마음이 상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그래도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조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배웠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성취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사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신약, 약속의 하나님인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 지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언약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너무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금방 눈에 띄는 그 믿음이 금방 눈에 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교회 안에 얼마나 드러나고 또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만 하더라도 애굽 왕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시다시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차마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넣을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을 숨겨서 키웠거든요.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갈대상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습니다. 요게벳으로서는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읽을 때 모든 엄마들이 요게벳처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부모들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놓은 그런 부모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아마 이 명령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적용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게 너무 폭력적이에요. 만약에 이 명령이 수십 년 유지가 됐으면 출애굽할 때 남자들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마 일부 지역에서 아니면 어떤 짧은 기간 아마 적용되었던 그런 명령인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 같은 엄마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바로의 명령대로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일강에 던져넣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어서 나일강에 던져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들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냐?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다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찢는 그런 아픔으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놓은 그런 연약하고 평범한 많은 부모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괴배에서의 기도보다는 오히려 그런 평범한 자식을 낳았을 때 나일강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 그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는요, 타락한 세상에는 죄악의 힘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세상의 죄악에 짓밟히고 깨어져 가지고 그저 상처 입은 심령으로 처절하게 살아가는 영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연약하고 그런 깨어진 심령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육신이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에도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건져내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애굽의 폭력, 애굽의 압제 아래서 비참하게 깨어지고 짓밟힌 영혼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대항하고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울부짖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거대한 죄악에 짓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믿음 없다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리나 창녀의 친구가 되신 겁니다. 세리나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세리와 창녀처럼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의 거대한 죄악에 짓눌려서 깨어진 영혼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금방 바리새인처럼 되기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거짓에 대항해서 진리 편에 서겠다 그러고 세상에 맞서서 주님 편에 서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리 편에 주님 편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너무 차갑고 메마른 심령을 가진 경우들이 있어요. 옳고 그름의 잣대가 너무 단순하고 옳고 그름의 잣대가 너무 메말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몰라요. 뭔가 이렇게 대단한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 맞설 만한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냥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른 채로 그냥 신음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진리편에 서 있다는 사람처럼 잔인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진리편에 서 있는데요, 잔인한 거예요. 남의 입장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줄도 모르는 그런 기독교인 상당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는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에 신음하는 연약한 영혼들을, 그런 보통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거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 바람직한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과 죄악에 짓눌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시고 그런 고통과 죄악에 짓눌려 깨어진 영혼을 풀어 해방하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고통과 이 슬픔에 매여서 깨어진 영혼들을 풀어 해방하려고 하실 때에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로 타는 자기 백성을 풀어 해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의 거대한 죄악 앞에 짓눌려서 깨어진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길러내시는 거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왜 길게 하고 있겠습니까?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젊은 날 모세가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한때 모세는요 꿈을 가진 젊은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이런 정의로움, 이런 의협심, 이런 것은 얼마나 멋진 겁니까? 자기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가지고 원통한 일 당하는 사람을 보호한 거예요. 우리 시대 성도들이 혹은 젊은이들이 자기 앞가림 하는 거에 너무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자녀들이 그저 자기 앞가림 잘하고 그저 행복하고 형통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뭔가 연약한 사람을 좀 편들어 줄 줄 아는 그런 정의로움, 그런 의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최소한 모세는 나이 40이었을 때 그런 어떤 정의로운 마음, 그런 의협심 혹은 원통한 일 당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고 뭐 이스라엘 편에 서면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좀 모세의 헌신에 호응하리라고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모세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젊었을 때 모세가 꾸던 꿈이나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요 사실상 같은 거예요. 젊은 날 모세도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구원을 꿈꾸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도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구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외형상 같은 일이고 같은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꿈,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이 40이었던 모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4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거의 80이에요. 근데 다 늙어버린 모세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다 늙어버린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뒷북처럼 보이기도 해요. 모세로서는 조금 기가 막힌 명령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 만사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젊고 힘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젊고 힘 있는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다 늙어버린 모세, 기운이 다 빠져버린 그 모세를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유를 따지자면 뭐 그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가지고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랬거든요. 아주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강함 이런 거 필요 없고 오히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뭔가 육체의 혈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본 것처럼 학대받는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거든요. 용맹한 일이기는 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동의가 되는 방법은 아닌 거죠. 이를테면 같은 꿈이어도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까지 누가복음 묵상했는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런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데요, 하나님의 자기 능력, 자기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왕이 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40일 동안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멩이,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거는 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다 거절하시죠. 예수님은 왕이신데 자기 능력, 자기 권세를 과시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사실 그래서 왕이신데 너무 이상한 왕이었어요. 왕이신데 뭔가 이렇게 포옹나는 방식으로 등극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죠. 너무 볼품이 없는 너무 어색한 모습이었어요. 왕이신데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선한 일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선한 일인가 하는 것도 잘 생각해야 되지만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하는 것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무슨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요 이게 조바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가 우리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1, 2, 3장을 쭉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길러내시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최소한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80년쯤 걸린 거예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8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린다. 쉬운 일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빨리 금방금방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상당히 속도가 늦어요. 하나님은 천천히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은 바쁘고 뭔가 결과는 금방 맺어지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천천히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만큼 응답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천히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일꾼이 그만큼 빨리빨리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실 때에 그만큼 하나님께 응답하려고 준비된 사람이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사실 세상을 회복하시고 또 세상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을 풀어 해방하려고 하실 때 제일 마음이 급한 분이 누굴까요? 사실 제일 마음이 급한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 고통, 우리 아픔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따지지만 세상을 해방하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제일 마음이 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 빨리 일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일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기는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지는 않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을 길러내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모세를 다듬어서 사용하실 때도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요 젊은 날의 꿈이나 열정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젊은 날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가지고 말과 일에 능한 그런 모세 말고 다 늙어가지고 미디안 광야 40년 지내가지고 이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세를 굳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지혜, 모세의 능력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시는 거죠. 물론 모세의 지혜, 모세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던 모세를 미리한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40년을 지내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일종의 출애굽 예행 연습 같은 겁니다. 출애굽 예행 연습,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먼저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애굽의 지혜, 애굽의 능력이 쓸모가 없다는 것보다도 그거를 사용하려면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될, 길이 들, 이게 잘 좀 연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다만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사역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애굽 사람의 지혜, 애굽 사람의 능력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요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요 이거는 철저한 굴복, 철저한 순복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해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굴복하고 철저하게 순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의 힘을 빼신 거죠. 힘이 빠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힘을 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왜 운동을 할 때도 이 힘을 빼는 게 중요하고 그죠? 무슨 악기를 다룰 때도 힘을 빼는 게 중요하고 제가 요즘 목소리가 이게 좀 성대가 안 좋아서 제가 아주 연세 많으신 어떤 이비인후과 의사를 소개받아서 갔더니요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힘을 빼야 돼요 이렇게 설교할 때도 몸에 힘을 빼시고 어깨에 힘을 빼시고 목에 힘을 뺐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힘을 빼는 그것이 아주 전문가의 모습인 거죠. 저는 아직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해도 전문가는 아닌가 봐요.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과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힘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할 수 없느냐? 그러면 그 건강이 그 인생을 지탱하는 능력이냐? 나는 가진 것이 없었어. 돈이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인 거냐? 나는 배운 것이 없었어. 그러면 그 학벌이나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가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원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도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많은 능력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두려울 일이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저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열정, 모든 힘, 모든 능력 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물론 그런 격려가 모세에게 별로 이렇게 좀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걱정하는 게 있어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세가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많이 상실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강제 노역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애굽의 신을 아마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모세는요, 자기가 젊은 날 깃발 들었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하는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거룩한 일에 깃발 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금방금방 호응하고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깃발 들고 앞장서서 달려가도 내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려면 상당히 좀 어렵고 힘이 들 거야. 이걸 좀 예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일에는 잘 호응을 잘 안 해요. 하다못해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구역에서 묵상 나눔해도 아무도 응답 안 하고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는 거 충분히 예상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 왕도 순종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지만 모세가 부르심 받은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도요, 그분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도대체 그분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나는 나다 하는 것이. 사실 이거는 어떤 토론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고 그런데 주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오늘 보면 15절이에요.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작전 계획까지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은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 조상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아마 잊어버리고 감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은 자기가 누구고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잊지 않으신 거죠.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생각을 사람들이 못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세상의 그냥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지만 사실 우리는 자주 변하거든요. 소망이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요,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정말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100살이나 돼가지고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많게 하겠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 같은 이야기였다고요.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통해서 애굽을 내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400년 지내는 동안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 거죠. 아마 가나안에 있었으면 불가능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척박해. 우선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전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많았거든요. 부족들이. 그러니 안전하지 않았어요. 안전하지 않고 먹을 것 없는 땅에서는 이게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엄청 많고 전쟁이 없는 그런 안전한 땅 애굽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인구를 확 증가시키신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1장 읽으면 애굽이 두려워해가지고 막 강제노역 시키고 아들 낳으면 날갱이 던지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 이면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애굽이 두려워할 만큼 번성한 민족이 된 거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이 세상의 고통과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을 풀어 해방하시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고통을 보시고 세상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일꾼을 찾고 계신 거죠. 복음의 증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사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신음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야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삽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는 사람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아픔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때는 젊은 날 모세는 그거를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사는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의 고통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신음소리가 귀에 들렸겠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는 애굽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한 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주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시겠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듣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가 건져내야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세상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깨어진 심령들의 신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 속에 평안을 만들어내는 복음의 증인, 은혜의 증인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서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아픔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서 연약한 사람들의 신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그 영혼들에게 평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세요.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모세가요,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3장, 4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씨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라 그러시는데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여하튼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 그거는 제 일이 아니에요. 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말씀하시면 주님 저는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그거는 제 일이 아니에요. 저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할 거예요. 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네가 가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네가 복음의 증인이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는 아직 믿음도 없고요. 그래요. 사실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세우신 모든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난번 누가복음에 본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너희가 이 복음의 증인이다 말씀하실 때 사실 그 제자들은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증인을 만났어도 선뜻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 19, 20절은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는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이 정말 좋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어리고 연약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채로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명은 능력 있고 잘 준비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신발 벗고 순종하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돌보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손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도, 새 준비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고통하고 있으면,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누가 신음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아직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저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즐거이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